우리 고시는 한국에서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크지 않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신교단에 한국에 고신대학교가 있고 또 고신대학원이 있는데 아주 특이한 것이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고신의료원 혹은 보건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이 있습니다. 부산 송도에 있는데도 상당히 좀 큰 병원이지요. 약 천 병상을 갖추고 있는 한국에서도 굴지의 병원이고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암 전문 센터로 그 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이기도 하고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참 자랑스러운 병원이기도 합니다. 큰 병원이고 좋은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기도 하지만 왜 자랑스러운 병원이냐? 이 병원의 설립자가 자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원의 설립자는 장기려 박사이신데요. 혹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1911년에 북한에서 출생해서 1995년 부산에서 성탄절에 소천하신 한국의 대표적인 외과 의사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실력 있는 외과 의사였지만은 6남매 중에 둘째 아들만 데리고 잠깐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아내와 다섯 아들 딸을 두고 내려왔지만 그 이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그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천국으로 가신 분입니다. 소위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신 분이신데요. 지금은 저 큰 고신의료원의 전신이 복음진료소였습니다. 부산에 가면 영도라고 하는 아주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삼영도교회라는 우리 교단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진료소를 세웠고 또 복음진료소가 저렇게 발전해서 큰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 때문에 병원이 저렇게 크게 된 것이지요. 한강 이남의 유수한 병원으로 커진 그야말로 병원의 사실은 설립자이기도 하고 주인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한국에서 최초로 간 절제 수술, 부분 절제 수술과 대량 절제 수술을 동양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분이었고 그분은 한국에서의 최고의 외과 의사였을 뿐 아니라 동양의 최고의 외과 의사, 특별히 간 전문 그리고 간 절제 수술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서울대병원 또 연세대병원 및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계속해서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지만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부산의 어려운 이들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인 줄 알고 끝까지 성심을 다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가 가운을 벗으면 그리고 병원에 돌아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청소하는 아저씨 혹은 청소부 할아버지로 착각할 정도였고 항상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무엇을 닦고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병원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돈 없는 분이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을 때에 살짝 가가지고 저 뒤쪽 어디로 가면은 도망갈 수 있다고 꼭 가르쳐 주어가지고 병원에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50년대, 60년대 참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환자들의 대다수가 돈이 없어서 생기는 병인 경우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 사람에게 닭을 사 먹으면 낫는다. 그리고 어떨 때는 본인이 뛰어가가지고 병원 식당에 가가지고 몰래 병원에 있는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냥 주고 빨리 도망가라. 뒷문으로 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병원의 최고의 소위 말하는 실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병원 관계자들에게 잔소리를 듣는 분이었고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문산 쳐다보고 모른 척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목격담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동양 최고의 외과 의사였지만 항상 가난했습니다. 받는 월급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어려운 일을 돕고 길 가다가도 구걸하는 사람에게 외투를 벗어주고 오는 등 기행을 일삼는 분이었기 때문에 늘 그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실 때까지 집 한 칸도 없어서 저 보건병원 지금은 저렇게 훌륭하게 잘 지어져 있지만은 저 옆에 있는 큰 건물이 있기 전에 병원 옥상에 조그마한 옥탑방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기거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들어온 부조로 장례비를 치르고 혹 남은 것이 있다면 구제비로 써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가난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순간도 자기가 궁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워낙 실력이 있는 의사였고 환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있을 때는 김일성 주석에게 늘 부름을 받았고 또 남한에 내려와서는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였기 때문에 자주 이 장기리 박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부름에 응했을까요? 한 번도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에게 많은 참 에피소드가 있고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여러 가지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자 장기려, 동양의 슈바이처, 그 사람 장기려, 바보 의사, 작은 예수 등등등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에 그는 그를 향한 그 많은 칭송과 그리고 그를 향한 찬사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상을 다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장기려 해서 인터넷으로 보시면 장기려 박사가 받은 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기려 박사는 단 한 번도 그 상을 받는 자리에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가지 않으셨는가? 그 시간에 환자 한 명 더 진료하겠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소천하실 때까지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보기 위해서 노심초사했고 한 명의 더 어려운 이웃이라도 더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신이 세운 병원의 관계자들에게 비굴하리만큼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면서도 가난한 한 사람이라도 돕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셨고 한국에 의료보험이 들어오기 20년 전에 이미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 청십자 건강보험조합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의 좌우명이 뭐냐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뒷동산의 바위처럼 언제나 거기에 있겠다. 이게 그분의 좌우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환호와 찬사에 무관심했습니다. 아침에는 그런 척하다가 밤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자들과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배에 기름이 낀 자들이 거들먹거리는 자리에 결코 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얼마나 기행을 일삼는 분이었는가 의사들에게는 그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제약회사나 기타 그런 곳에서 스폰서를 해서 고급 호텔에서 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늘 의사들에게는 많이 있는데요. 꼭 그럴 때마다 이 장기래 박사님이 찾아가서 주최 측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 호텔 말고 저 싼 여인숙에 갈 테니까 그 차액을 나한테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 관계자들이 뭐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 그리고 나눠주는 뭐 그리고 먹는 뭐 점심 저녁 식사가 있고 나눠주는 간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그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만 먹을 테니까 그 나머지 차액을 나한테 달라. 왜 그랬겠습니까, 이분이? 그걸 아껴가지고 남의 거라도 가지고 와서 아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장기래 박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가운데 고심하면서 좀 이 본문을 어떻게 한번 좀 설교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잘 이해하고 실감나게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을까라고 이번 주간에 대단히 고심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단의 선배이기도 하고 고신교단의 장로로서 소천하신 분입니다. 좀 이분의 삶을 가지고 한번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 좀 실감나고 실제적일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이 들어서 제가 지난 32년간 설교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설교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색다른 제가 설교의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장기래 박사의 삶은 팔복의 네 번째 복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실감나게 보여주는 예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정의를 갈구하고 의를 갈구하고 있습니까? 원래 성경에서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에게 의라고 하는 것이 한 네 가지 정도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는 장사하는 사람이 치수를 속이지 않는 것, 장사하는 사람이 대박을 속이지 않는 것.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쌀을 한 가마니씩 이렇게 먹는 집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대 혹은 두 대씩 가서 엄마의 심부름을 하곤 했는데 엄마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박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 대가 있으면 그 밑에다가 좀 높이 안에 쌓아가지고 대박을 쏘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국민학생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엄마는 항상 보낼 때마다 아니면 엄마가 자기가 가든지 꼭 아들한테 시키면은 대박 조심해라. 그걸 뭐 아이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박 속이는 것이 흔하게 있었다라는 거고 포목점에 가면 치수 속이는 것이 흔하게 있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치나 대박이나 양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게 소극적으로 보면 그게 의다. 속이지 않는 것, 정당한 것은 그게 바로 의다. 두 번째는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 이때 이것을 의의 상태가 되었다 혹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재판장이 공정하고 공의롭게 판결할 때 그 재판장을 의로운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고 성심으로 잘 감당할 때 이것을 의로운 상태 혹은 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자애로 잘 다스리고 살펴야 되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사를 펼쳐야 됩니다. 만약 내게 그런 재주가 없다면 왕이라도 왕을 물러나는 것. 이게 바로 의로운 왕 혹은 왕의 의로움 혹은 의의 상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고 성심을 다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의의 상태 혹은 의로운 관계 혹은 의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마땅히 해야 할 성실의 관계를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다 혹은 의로운 상태 혹은 서로에게 의인이 된다라고 이해한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좀 더 많은 것이 있지만 대체로 보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고대 사람들에게는 의 혹은 의인, 의로운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이 모든 의를 총체적으로 잘 감당하고 완전하게 의로운 상태 혹은 의인이 되는 것 혹은 의를 끝까지 잘 수행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는 가능하지 않다. 여호와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공정하고 의롭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이 공정함과 의로움을 수행하시고 실천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선배인 이 장기례 박사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의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땀 한 방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먼저 해주지 않았고 같은 교회 교인이라고 먼저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 지부장이 와서 자기가 먼저 진료받겠다고 와서 권총을 들고 위협한 적도 있었지만 그 앞에서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줄을 서라. 오늘도 제가 성가대실에 가니까 성가대장님이 그러더라고. 줄을 서시오. 이렇게. 장기례 박사가 이미 그 말씀을 수십 년 전에 먼저 하셨습니다.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제가 할아버지라도 줄을 서시오. 공정하게 했다는 것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했다. 그는 성도로서도 의로웠고 사람으로서도 사람에 대해서 성실했습니다. 최고의 의사가 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재력가와 권력가들이 그를 찾았지만은 환호와 칭송이 있는 자리에 그를 불러서 그를 높여주겠다, 상을 주겠다, 그에게 훈장을 주겠다. 그래도 그는 그런 것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의 성실의 대상은 환자였고 그의 성실의 대상은 예배였고 그의 성실의 대상은 교회였습니다. 그의 성실의 대상은 가난한 자였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자리에 가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기자들이 터뜨리는 후레쉬에 단 한 번도 자기를 노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는 성도로서 의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칭송과 국가까지 나서서 그에게 금관을 씌워주겠다라고 영광의 무언가를 씌워주려고 했지만 그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대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늘 자신에게 되뇌이면서 단 한순간도 그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향한 은혜와 자비의 눈길을 거두신다면 자기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된 자신이 의사로서 봉직하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국가나 혹은 많은 사람의 환호와 칭송 앞에 자기가 나서는 것은 부적당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절감했던 분이었다. 그래서 많은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 장기례 박사는 진료하는 시간 외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고 하는데 그의 기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엘레이손 퀴리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은 사막 교부들의 기도문이기도 한데 이 엘레이손 퀴리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 장 박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대답을 안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기도문이 사막 교부들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장기루 박사의 평생에 그를 떠나지 않았던 기도의 문장이 있었는 게 뭐냐, 엘레이손 큐리에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묘비명에 성도 장기려 이것 외에는 쓰지 마라 라고 유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를 향한 그 어떤 칭송과 환호성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수술해서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 어려운 환자에게 치료해 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한순간이라도 더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한순간이라도 천국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는 비록 혼자였지만은 병원 꼭대기 옥탑방에서 새벽과 밤을 세워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인격과 영혼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했던 분이었습니다. 한순간도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다. 장 박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결코 그리고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것을 오늘 줄이다 혹은 목마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욥기서 9장 1절에 보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신앙의 사람은 남들이 자신을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단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불충한 존재인가를 고백하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 죄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부터, 죄악된 자신의 이 존재됨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부들의 사막 교부들의 기도문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장기려 박사는 그러나 성경을 진리로 정확하게 이해했던 분이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분은 알았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불법한 일을 저지르거나 탈법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죄악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악을 수술해 줄 수 있는, 자기도 외과 의사였지만 자기의 이 죄악된 것을 수술해 주고 자기의 속에 참되고 의롭고 보배로운 것이 그 속에 대치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분은 정확하게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줄이고 목말랐던 겁니다. 물 대신에 생수가 그 속에 들어와야 되고 자기가 먹는 음식 대신에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떡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이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치료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궁핍은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줄이고 목말랐더니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줄이고 목말랐더니 아니고요. 줄이고 목마른 이라고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날로 치면 교회인 이 성막의 등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라. 이것이 바로 간검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리가 인간들에게 밝혀져야 된다.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인격과 영혼에 항상 밝혀져야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롭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리를 잡고 턱하니 안심하고 눌러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고 칼날같이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막의 마른 땅과 같이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내 영적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바와 같이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귀중한 곳에서는 포도주가 물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영의 포도주는 값없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과 사람이 주는 칭찬과 만족과 여유는 곧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에 있는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진리의 법정에서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것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므로 그 은혜의 세계에서 성심과 진실을 다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그 의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는 자,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자다. 그런 자는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기려 박사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장기려는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부단히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면서 진리를 구했습니다. 말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수사만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의 삶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병으로 고통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을 던진 것이지요. 자신을 던져서 자신이 가난의 짐을 통해서 그는 부요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던져서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의의 주인이신 그분께 건져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배부름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한 번도 가난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단 한순간도 부자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간 장기려 박사는 성경의 기록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3천년 전에, 2천년 전에, 500년 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는 배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의로우신 부모가 되어 주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끝까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의로운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의로운 아버지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보고 싶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그토록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인고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께 가면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아버지로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선하신 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배부르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 오늘 우리의 선배 되시는 장기려가 그렇게 주리고 목마름으로 배불러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장기려의 후배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남겨주시고 또 샘플로 남겨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셔서 장기려가 배불러 하셨던 그 배부름의 세계로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의 배부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